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는 일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고 초조감이 없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저는 후자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맞죠? 매사 이게 안절부절하고 그냥 초조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발자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그 축복된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제게 그 소망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교회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를 가서 보시면 그리스가 남부가 있고 이제 북부가 있는데, 남부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라고 얘기하고 그 북부는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는 가장 큰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에는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의 이제 수도였고, 사도 바울이 세 번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경 다 가지고 계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고 또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교회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장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더 이상 뭘 더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써서 지금 4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많은 명령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좋은 성도들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남아 있어요. 여기 말씀하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명령들을 줬다. 그 명령의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 많은 명령들 이미 주었는데 이 명령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거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이미 알려줬다는 게 걸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걷지 않아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그런 징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안에서 걸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걸음마를 해서 간신히 한 발짝 한 발짝 뛰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혼자 일어서서 걷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걸음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음마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게 되면 그러면 믿음으로 걸을 줄 아는, 믿음으로 스스로 걸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걷는다고 하는 것은 기운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힘을 힘입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되면서 오늘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셋째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 즉 성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또 명백한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걷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100%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절대 재앙을 만나지 않고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부자가 되고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 우리 하늘 집이 있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만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히 허락해 주셨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그 도덕과 윤리의 타락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이교도들이 살던 그와 같은 이러한 그 세상이에요. 비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특별히 잘 살고 귀족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어요. 노예들이 6천만 명, 1억 정도가 노예예요, 다. 그러니까 돈이 있게 되면 노예들을 사용해서 풍족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너희는 깨끗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명백한 그런 뜻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다 얘기하면 일단은 깨끗하다. 예,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늘 지키시는 믿음직한 분, 신실한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진실하신 분이다 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창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저와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순결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공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윤리적인 그런 모든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윤리면에서 도덕면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준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질책도 하시고 하나님이 경고도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그래야 내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꾸준히 대언자들도 보내시고 경고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 딸을 낳으면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두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단 말이야. 이것에 따라서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15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텐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경고까지 주세요. 8절에 그러므로 이걸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영을 주셨어요?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성별, 거룩히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한 종류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죄악된 이러한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런 건 위치적인 성별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위치적으로는 완전히 성별이 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에 나와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존재예요. 네. 이걸 우리가 위치적인 성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몸을 입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전까지는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몸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거를 생활의 성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성별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생활의 성별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원하시는 그런 뜻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생활의 성별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에는 개인적인 그 순결에 대한 실제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4절에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건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한 그런 일을 음행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음행을 육체적인 그러한 그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그 부도덕한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남자가 어떤 여인을 보고 음행을 품는 것 그것 자체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음행의 범위가 로마 시대 그 이교도들의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지어놓고 에베소 같은 그러한 그 큰 신전에서는 그 옆에 여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가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나와서는 여 사제들하고 음란한 그와 같은 간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로마 시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유행하던 그런 습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음행을 저지른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음행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세워놓으신 기관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하셔서 그래서 경건한 씨를 내서 온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실수로 이런 음행의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쁨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보호 조치로서 이와 같은 그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 재림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적인 부도덕이란 말이에요. 동성연애라든지 혼전 동거라든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뉴스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일삼아서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밖에 거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인데 그 거룩히 구별되는 것의 첫째 일은 이 악하고 험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지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적인 부도덕한 일 이것을 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가서 보니까 4절에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릇은 아내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몸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소유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존귀함과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함으로 자기 몸을 소유해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그 다음에 존귀함으로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의 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과 혼이 들어있어요. 우리 영 안, 우리의 몸 안에 영과 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이 들어있는 이 몸을 깨끗하게 귀중하게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몸이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어요. 그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술 먹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또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뭐 비만이 엄청난 그런 그 비만이 생기고 해서 이 몸이 몸을 존귀하게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대단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몸을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는 그 몸이 귀중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몸을 막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몸이 귀중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몸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 영과 혼이 거하는 이러한 장소가 이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내 몸을 건강도 잘 관리를 하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을 막 굴리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몸을 존귀하게 그렇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또 특히 우리 아이들 몸을 어려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냐,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이 말씀과 더불어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지을 수,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행의 죄를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버릇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지울 수가 있고 몸을 함부로 굴릴 수도 있고 이러한 이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정죄함이 없는데 무엇이 따르게 되느냐 하면 고통과 슬픔을 수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이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몸으로 지은 그와 같은 죄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거두어야 될 그와 같은 수확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잠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하나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늘 간음하거나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순전한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세바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고는 그의 마음속에 간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풀릴 듯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간음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되는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영혼에 미치는 그 엄청난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서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편은 다윗이 이 엄청난 죄악을 지은 이후에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어찌나 엄청난 고통이 임했는지 그냥 뼛속까지 그 아픔이 스며드는 그와 같은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 침이 마르고 정말 이 속에 뼛속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골수가 마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엄청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실수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순결하면 순결한 사람일수록 그 느끼는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어찌나 엄청나게 다윗을 누르는지 정말 다윗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압박감을 느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와 같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젊을 때에는 이 욕심이 일어나고 욕정이 일어나게 돼 이걸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두고 시편 25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5편 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와 같은 그 죄와 범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젊을 때 이 말씀을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나도 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저질러 놓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그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마귀가 요거를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이 특별히 마음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연약한 그러한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이 죄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울증을 앓거나 심지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너무나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과 같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고는 32편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죄보다 크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으면 그 이후에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믿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우리 구조로 아신다. 우리 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정죄함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음행의 죄를 지었든지 또 몸을 잘못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거룩한 이런 그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몸을 마음대로 굴린 것과 같은 죄악을 저질렀든지 이것 외에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정말 불찰로 인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그런 삶을 제가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과거의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살 된 소녀가 미국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13살부터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정말 내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거나 할 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이 몸, 이 얼굴이나 이 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실증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그 예를 들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 이 소녀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목사님 이제부터는 성별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 목사님 곁을 떠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와 같은 그 예화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속에서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직무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짓는 거 다 아시는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 짓는 그 사람들 정죄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한 용서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히 음행을 삼가야 되고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존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지워놓으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그런 용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말씀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자,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한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든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이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자꾸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그런 세상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걷게 될 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뜻은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뜻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예요? 거룩히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 성령님이 인도하는, 성령님이 제재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가운데 내가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고 해서 이걸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나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세 가지가 해보니까 세 개가 다 예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든 배우자를 취하든 어떤 직장을 가지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종료하고 사도행전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두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사도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갔더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있어서 그 빌립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유대에서 나왔어요. 유대에서 나와갖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는 자기 손발을 묶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그래서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안 올라가요? 아니면 올라갑니까? 올라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백히 보여주세요. 가면 안 된다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손발이 묶이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나중에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에 가서 옥에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열리게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같이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해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항해라는 동안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로마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쁜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볼 때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 그 다음에 성별된 것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행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밤새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내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이 세 가지가 예수면 그럼 어떻게 발걸음을 뛰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